벌써 아쉽게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벌써요. 그렇죠? 처음 설렘과 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고백하게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갈 생명도 주셨고 호흡할 공기도 주셨고 또 섭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 한 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를 고민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본문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 모르시는 분 없지요? 다 웬만한 분들은 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알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잘 아는 말씀을 좀 조명하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허락하셨던 즐거움이 무엇이었는가를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그것이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이면서 결산하는 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화배우 신현주 씨가 쓴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 그가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바보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언제나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신현준 배우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현준 형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열어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입니다. 그에게 영화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요, 배우라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주인 되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저 밖에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저 밖에서 차량 안내해 주시고 정말 그 추위에 그 고생하시는 그 어른들, 그분들 보면 막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는 쉽게 짜다, 싱겁다 평가하지만 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귀하게 봉사하시는지, 그분들의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요, 보이지 않는 교육관에서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요, 교육계 교사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교사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기회를 주심으로 정말 많은 것들로 주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드렸고요, 때로는 물질도 드렸고요, 또 내 정성도 드렸고요, 때로는 어떤 때는 섭섭함도 드렸고요, 억울함도 드렸어요. 그렇죠? 늘 좋은 것만 드리진 않았어요. 늘 주께 드렸지만 또 섭섭함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속상함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다 주께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은 허무하고 공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 주신 기회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많이 포기한 분일수록 주를 기쁘시게 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기회를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그런 것입니다. 히랍의 문화 속에 보시면 기회를 형상화했는데 그 형상화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머리는 무성하고요,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언제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지나가 보면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까? 그러나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쉬움이 남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공허가 남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허무함이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벌써 세월이 흘러가는가? 나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 세월이 흘러가는가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혹 아쉬움이 남는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공급해 주셔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얘기합니다.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더니 이 표현을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 재능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재능대로 주시고 떠나는 분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종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셨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수고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보면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장사하여 남기는 일을 하지요. 남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묻어둬요. 여기서 주인의 의도가 뭘까요? 주인이 왜 공급해 주었습니까? 왜 공급해 주죠? 몇 푼 남기고 안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푼 남기고 안 남기고, 누구는 많이 남겼다, 누구는 적게 남겼다, 뭐 그런 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수고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문제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나뉜다는 거예요. 누구는 다섯 달란트, 누구는 두 달란트, 누구는 한 달란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적게 받았을 때예요. 적게 받았을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많이 받는데 왜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느냐.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렇죠? 기분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많이 한번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많이 줘서 기분 나쁘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많이 받는데 나는 고작 요거 받을 때 기분 나쁘죠. 받았는데 똑같이 받는 것인데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들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각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으면 그것이 상당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실 때 어떻게 공급해 주셨느냐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주셔요. 여러분, 주어져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어져도 감당 못해요.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아무리 재능을 많이 주어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마치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사용하여 주님의 즐거움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사실 한 달란트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느낌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가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금 35kg 정도가 되는 금액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장성한 사람이 20년 동안 꼬박 돈을 모았을 때, 일하여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을 쓰지 않고 꼬박 모은 금액이, 20년 동안 모은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1달란트. 자, 그렇다면 한 달란트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미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다 그런 핑계 될 수 없어요. 이미 한 달란트만 받았어도 이미 엄청나게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묵상할 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귀였습니다. 왜 하필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런데 왠지 낯설지 않은 거예요. 나귀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귀가 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왜 주님은 나귀를 타셨을까?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작아서 택하셨어요. 작아서. 나귀는 말보다 작지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 가운데 큰 이슈가 뭐였냐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이것이 그들의 이슈였어요. 예수님은 마치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가 커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작아서 선택한 거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주님은 왜 나를 더 크게 쓰지 않으신가? 왜 주님은 나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내 이 모습을 이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인생을 더 멋지고 더 위대하게 쓰시지 않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은 달라야 되는데 주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종 취급받는 것이 어느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미 종으로서 위기를 맞은 거예요. 종은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요. 기분 나빠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막 나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다섯 달란트 받던, 두 달란트 받던, 한 달란트 받던 종은 주인에게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너가 작아서 선택한 것이다. 너가 큰 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작아서 선택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품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보잘것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언뜻 보기에도 여러분 정말 멋지게 달려가는 이 말보다 이 당나귀, 나귀, 더구나 나귀 새끼라고 할 때 좀 뭔가 우스꽝스러운 것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예, 연출되죠. 누군가가 말 타고 촥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그 뒤에 이 나귀를 타고 따라간다고 보세요. 이건 참 재미난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볼품 없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직분 맡기셨는데 본래부터 충성된 자가 아니라 그냥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불평해요. 볼품이 없어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하여서 택하신 거예요. 약하여서. 여러분, 주님이 타신 나귀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 새끼는 당연히 힘이 없습니다. 걸어도 왠지 불안합니다. 뒤뚱뒤뚱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걷는 것조차도 참 불안합니다. 힘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새끼인 나귀를 선택한 것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실을 묵상했다면, 작아서 택한 것이고 볼품없어서 택한 것이고 약해서 택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한 달란트 비록 받았을지라도 그런 마음의 짐, 두려움, 어떤 부대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지 않은 나귀는 그저 나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작고 보잘것없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주신 것을 가지고 수고할 때 우리는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고작 받은 게 이거, 아,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어서,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고작 받은 게 이거밖에 안 돼서 나는 주께 드릴 게 없다. 그래서 다 땅에 묻어둬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얘기합니다. 여기 오랜 후에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랜 후에, 그것은 뭐냐면 맡기신 달란트를 갖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에, 이해되십니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맡기자마자 곧바로 뭘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돌아와서 뭘 했대요? 결산할세.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산할 때 이 한 해가 다 가는 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산했을 때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옴을 알고 결산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자람이 없고 손해됨이 없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비로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고 연약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에 반드시 남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폭포가고 인생이 괴로운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남는 역사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은 적은 일들의 충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행한 대로 보상해 주셔요. 21절 23절에 보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이 주어집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대주적으로 얘기해요. 자 보세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주인은 많은 일을 맡겨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일을 맡겨요. 대개 주인의 일을 훌륭하게 완수한 종에게 주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동안 애썼다. 이제 쉬어라. 가서 쉬어라. 아, 애썼다. 수고 많았다. 가서 쉬어라. 이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일반적 프레임이죠. 그렇죠.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종이 애써서 수고했을 때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주인은 평가할 때 야 애썼다 고생했다 가서 쉬어라 이거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보상이 휴식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발견하셔야 될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연말이 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젠 좀 쉬겠습니다. 이젠 좀 쉬겠습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뒤처지는지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뒤처지는 게 되는지 보세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휴식이 없어요. 더 많은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일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상하는 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상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더 많은 일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더 많은 일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이 축복,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항존직분자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양정교회 항존직분자만 나와도 예배 자리 꽉 찹니다. 그런데 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항존직을 세운 것은 교인들의 본이 되라고 신앙적 영적인 도전이 되라고 항존직 분자를 세운 것인데 너무 예배의 자리가 비어요.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일을 통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우리 양정교회 예배의 영성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 예배의 영성은 살아나서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빈자리만 가득해 보세요.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겠습니까? 있던 영성마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적은 일이지만 참 적은 일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때 우리 양정교회 예배의 영성은 살아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오, 둘, 하나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큰 일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개 적은 일에는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대충 대충 건성 건성 술렁술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가 한 수고대로 바로 큰 보상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일보다는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일들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보다 적은 일에 주목하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 충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큰 일만 원하셨다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은 분명히 달랐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것은 더 큽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칭찬은 당연히 달랐어야 맞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적당히 칭찬해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의 칭찬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집착할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 말씀해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익한 종, 누구를 향해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느냐.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꼭 있어야 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정말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어느 곳에나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그분이 필요한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데 우린 너무도 가볍게 여겨요. 감당 안 해요. 시간 없다 말해요. 시간 없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지쳤다. 그만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바라기는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감당해 주십시오. 양정교회가 이제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이 건물은 철거되고 우리는 교육관에서 비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함께 부딪혀서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보낼 것입니다. 다소 불편함도 있겠습니다. 위험한 요소들도 많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적은 일들을 감당해 줌을 통해서 교회는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과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정교회를 거룩하게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 들어보세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대로 하지 않는다면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혹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죄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죄, 받은 자의 종의 그 죄는 무엇입니까? 적은 일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왜요? 24절 중간절부터 25절 전반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에 자기 변명에 급급합니다. 더구나 주인을 비판까지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 사람이란 얘기 뭡니까? 까다로운 사람이다. 인색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다.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이미 엄청난 손해를 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미 손해인 줄 알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았으므로 얘기해요. 내가 알았으므로 그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중간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악함과 게으름의 결정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들에 소홀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큰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주를 위해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사역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다 마치고 오늘 즐거운 결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결산하는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몸된 양정교회에서 수고한 모든 청지기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밝아오는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기대가 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행한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식탁마다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